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자 존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제 바울의 그 마지막 이제 끝맺음 쪽으로 갑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파송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의 그 가는 곳곳에서 또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각각 홀로 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모두와도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그 배치하시고 또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같이 일하도록 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스스로 세워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사랑으로서 스스로 세워나가시는 성령님께서 그 각각 연락하고 그리고 상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사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시는 것, 또 교제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후에 그 이제 그 바나바랑 같이 파송받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방을 선교 다니면서 많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또 아니면은 그 바울과 계속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그 바울이 영적 아들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지요. 그의 어머니나 외조모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혼혈이에요. 또 유대인에서 보면은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섞인 사람이니까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바울과 함께 쭉 동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명을 받고 바울 대신으로 지금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그가 이르거든 너희는 그를 조심해서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경계함으로써 그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쓰고 그리고 잘 배려해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막대하지 말아라. 대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간 뭐가 필요한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희들이 배려함으로 돌봐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이단시치거나 아니면은 그 경계함으로 인해서 따돌리지 말고 너희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그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디모데가 젊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볼때 바울이 보냈다 그래도 디모데는 처음 보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너희의 그 정말 품어주고 너희 가운데 같은 식구로 같은 지체로 품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간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를 존중해주라. 그가 지금 바울과 더불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그 사역자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 대접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내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보낸 그러한 임무를 그가 다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디모데를 그러니까 잘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너희 그한 식구로 한 지체로 맞아주라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람 대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해주는 그러한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하고 또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영적 그 세계 안에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위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뭔가 그러한 그 파워, 세상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이 상관이 없이 그러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그런 데에 어떤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크리스천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권위,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각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에게 권세, 권위를 두고 사는 거니까 누구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사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뭐, 대무대 아니더라도 멸시하면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하나님의 그 배치 속에서 지금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일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지 하여튼 그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자식들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엄마의 치마폭, 엄마의 품 안에 자식들이 되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높이는 그러한 그 아이들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식구들을 위해서 해도 그 자식들에게나 부인들에게 어떠한 그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선 사회대로 뭐에 그 비교 경쟁하는 그러한데요. 계급 사회요. 또그 돈의 부에 따라서 또 어떠한 그 힘에 따라서 사람을 자꾸 외모로 차별하는 그러한 곳이 세상이니까 밖에 나가도 그러한 그 업수여김이나 멸시나 또 비교 경쟁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뭔가 무력한 사람 아니면은 모자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지면 그 남자들은요, 그 아버지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어떤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 돈과 그 외모적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물질적으로 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세상적인 어떠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것이 인정받고 외모로서 뭔가 그 인정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주 안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업수여김의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주 안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소자 하나라는 말이 잘 나와요. 소자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들과 병든 자와 그리고 갇힌 자와 고통하는 자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사람 소자 하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요, 그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래든지 또 그가 두려움 없게 하라고 그렇게 했느냐면은 아마 바울이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거와 또한 가지는 그가 젊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바울같이 뭔가 유명한 그러한 영적 리더로서의 그런 실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람. 그런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맞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경계하거나 아니면은 멸시하거나 아니면은 따돌리거나 이러한 거를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다 그럴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일본, 한국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때참 한국하고 일본은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외부에서 온 그러한 그 복음 전도자나 저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무엇보다도 좀 먹자판이라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온 그러한 그 사역자들,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그런 한 사람들을 일단은 후히 먹이는 걸로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대접할 돈으로 차라리 선교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먹을 때 목사 거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어떤 땐 장로님들까지 다 해서 몇십 명이 가서 먹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뭐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고 상자리가 부러지라 이렇게 하고 뭐 비싼 데 데리고 가고 이러면요. 자기들은 지금 선교지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또 글로 돌아가야 되고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데 이한끼 먹을 대접한다고 그것도 헌금으로 할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대접한다 그래도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게 낫지 한끼 먹어 없애는 그것에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헌금을 아니면 그러한 그 돈을 쓰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참 불편해 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의 마인드와 또그 대접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끼잘 먹으면 또뭐 반찬 몇 가지에 그냥 밥만 먹은들 우리가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는 그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정말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가 한 식구인 거를 확인하며 나누는 그러한 교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떡을 떼고 그래 함께 떡을 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수성찬이 필요가 없고요. 대접을 해준다 그래서 더 많은 무슨 돈을 쓰고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니면은 풍성하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 가서 먹읍시다 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소그룹이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카레 먹으면 같이 카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먹는 거에는 그렇게 많이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사람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걸로 대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대접하는 그 대접보다는 오히려 그 영적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대접해 주는 그 대접이 그들의 그 지금 예를 들면 디모데가 가서 전달하는 말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권면하며 지적하며 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큰 대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랄까 세상적인 뭐 높은 사람 뭐 그것도 대접이라면 대접이겠지만 그것이 그잘 먹인다 뭐 좋은 호텔에다 집어넣어 준다 아니면은 무슨 비싼 선물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 바라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세상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그 종교들에서 그 고행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왜 고행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뭔가에 집착하거나 육적으로 그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들의 그 본성, 타고난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배부르면, 등이 땄으면 우리들은 그렇게 된다 얘기해. 그냥 편하고 누워 자자. 또 먹고 마시자. 편하게 뒹굴뒹굴 즐기고 이런 거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살자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고 그리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심을 다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없고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새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육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를 거듭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생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생은 새로 태어난 거고 중생은 거듭난 건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답니다. 근데 죽었다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정력과 욕심이 더불어 육체와 더불어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을 쫓아서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안다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냥 썩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신령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으로 채우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땅의 것도 갖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러한 욕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거는 저그 다른 종교 고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말하자면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알아도 그거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고통스럽게 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고 우리 안에서 또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자신이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다면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수성찬 받고, 그들에게 금품 받고, 그들에게 비단 옷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일방적으로 줍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것이요. 성령의 하게 하심 대로 그들은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끔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각각에게 성령이 있지만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애들에게 각각 생명이 있고 하지만 뭐예요? 학교 보내고 누군가들이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또 배우고 자라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사도, 뭐 능력 행하는 사람 다 이렇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추어서 뭐 말씀의 지식 또 지혜의 은사 모든 그러한 그 정말 방언 통변까지라도 예언하는 은사나 또 귀신 쫓는 거 영 분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과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잘 대접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가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를 맞아줘라. 아마 디모데가 유대 사람들한테 멸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봐도 디모데가 네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경솔히 저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유교는 나이순입니다. 말하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어른이고 무조건 뭘까 높다 그럴까 그 중요시 돼요. 그런데 진리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그 전통적인 그러한 것은 거기에 영적인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과 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떠한 제사장이 말해도 지금식으로 하면 어떠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성령이 안 한 거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대접받다 보면은 우리가 아랫사람들 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또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볍게 대한다 그럴까 우리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게에 가서든지 무슨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뭐 할 때는 그냥 그러한 사람들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반말로 막대하기도 하고 초면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례하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악하지도 않고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내 인격이 사실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 힘의 과시같이 나는 어른이요 나는 가진 자요 나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없이 여길까는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리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한 그 소자에게 대하는 거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또 행동으로 말로 어떻게 대하는지는 굉장히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은사 행하는 그런데도 너희들이 품이 있게 적절하게 모든 거 정말 사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의 그 인격적인 무게가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그러한 계급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그 차별시킨다. 그것은 즉 외모에 따라서 중히도 여기고 가볍게도 여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자신은 그런 걸 가진 거예요. 고린도 자체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한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렇게 강구한 거는 아마 그들이 보기에 디모데가 그 가볍게 여길 만한 멸시할 만한 그러한 그 어떤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가 아마 어리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참, 그 하나님이 어린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계시하시고 할 때에 그 어린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게 33세인데 그때도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같으면은 사실 15살 지나면 성인인데 그러면은 30이 넘었다면은 성인이 돼서 한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근데 지금 30살이면은 뭐 저기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30살 30대 40대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막 중년 취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도 어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10대 20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벌써 30대 40대 가면은 그들이 중년이 돼버려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 8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나중엔 전부 다 노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나이에 따라서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이었을 때나 아니었을 때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볼 때, 또 이런 널싱홈이나 병원에 있는 병자들을 볼 때, 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이 건강했을 때, 그들이 사회에 아니면은 그 가정에서 일선에서 자기의 분명한 그 존재 그 위치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내던 사람인 거예요.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냥 그 양로원의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도 그러면은 장군이었을 때의 가치와 병자로 노인으로 그 양로원에 누워 있는 그 노인과의 가치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난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외모로 따지니까. 이거는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들이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헤아리는 그러한 그 가치관 자체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특별히 쓰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따지고 뭔가 그 세상적인 그러한 잣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형제 아볼로는 이제 바울이 그에게 자꾸 고린도에 가보라고 형제들과 함께 가서 있으라고 권했는데도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동역자지만 바울과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러한 관계 있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있는 것처럼 그들이 또 인정한 그한 리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왠지 모르지만, 여기 왜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몇 번이나 간곡하게 그렇게 권하였지만, 많이 권했지만, 그는 갈 의사가 전혀 없어서 지금 가지 않는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디모데가 아니라 아볼로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볼로파가 있다는 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그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던 스타가 안 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뭔가 그 경솔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는 잠자지 않고 잠자는 그것에서부터 그 깨는 거죠. 깨어 경성하라. 그거는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하지 않아야 될거안 하고 해야 될거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규격 있는 삶.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 속에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스스로를 경계하며 지키면서 살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말씀대로 지켜 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사는 삶을 지켜라. 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감정적으로 또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데에 그냥 반응하는 걸로 아니면은 그때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 뭐랄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솔히 행해버리는 거,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고 있을 때는 침을 흘리거나 입을 벌리고 자거나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거는 자기 지킴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건지 내가 지금 육을 쫓아서 사는 건지 분별함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두고 살으랍니다. 자고 있으면 우리가 착각하고 꿈꾸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실체를, 사실을 그대로 사실로 깨닫고 사는 겁니다. 보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는 자유하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냥 나는 잘 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선은 없대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경성하라. 그거는 우리가 자고 착각 속에서 꿈꾸면서 살기 쉽다라는 얘기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그냥 마치 진리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기면 긴 거예요. 내가 느끼면은 그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도 참 많이 아프고 약했지만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에 아이들을 넷을 다 임신 중독증으로 낳고 혼자 키우니까 항상 체력이 딸리죠. 어려서부터도 정말 네가 시집 가서 어떻게 애 날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근데 병원에서 정말 이 검사 저 검사 하면서 그 대학병원의 모든 그 과를 다 이렇게 돌리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딱 이렇다 할 무슨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암이면 암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게 약하고 요게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뇌종양이랬다가 류마티스였다가 뭐 장이 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는데 어떤 확실한 내가 지금 왜 이 몸이 이런 상태로 대해서 아픈지가 그 과마다 검사하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친한 의사였는데 이 세상에 병명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명을 알면 나는 그런 환자다라고 사는 거고 모르면 그냥 나는 아프고 약하지만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지만 약하지만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병이 반이요. 그 중에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이제 병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런지를 막 찾아다니는 그 수고함이라고 그럴까 했는데도 잘 나오질 않으니까 무엇보다도 통증이 있는데 애네 때리고 병원 다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이 있으려면은 차라리 애 먹이고 입히고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쉬는 게 더 나는 그런데 그때 참 많이 자유해졌어요. 나는 아파도 살아야 되고 또 뭐 무슨 병이라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사는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지 방법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아무리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살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플 때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이 세상에 아픈 사람도 살고 약한 사람도 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래도 다 살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공중나는 새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북극에서도 살고 남극에서도 살고 산 위에서도 살고 들판에서도 살고 음지에서도 살고 정말 그 햇볕이 쨍쨍한 모래사장 같은 데서도 살고 하나님은 지으시고 배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거는 내 마음이고 감정이지 내 생각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물속에 사는 거를 갖다가 산에다가 살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배치하신 분이니까 그곳에서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꽃을 보면서도 그 꽃이 하루하루 더 자라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열심히 뿌리에서 그 정말 수분을 빨아들이고 비바람 불던 벌레가 오던 뭐가 하든 거기에서 버티면서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은 그러고서 거기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있어서 살리시니까 분명히 통증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약한 것도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생명력, 그 생명력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면 우리는 뭐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력이라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어느 날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님 주신 하루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분량만 바라고 그 분량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일생을 드립니다. 뭐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까지 그거는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내가 하겠다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까지 언제까지 살수 있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코끝에 호흡을 주신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그힘 갖고 주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그냥 그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 짐 없이 아무 힘쓰고 애쓰고가 아니라 그냥 살리시는 분의 그 살리우심 때문에 사는 힘을 준다면 오직 그분이 나를 그분의 이유로 살려주시니까 그 뜻대로 살 거야. 그 마음 하나 지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살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산게 지금 몇십 년을 이어옵니다. 요새 너무나 많이 아파서 정말 제가 탈진했을 때 깨어나면서 일어나면서 너무 아픈 속에서 쓴 시들이 있는데 정말 온몸이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면서 그렇게 아픈 그 속에서 진통제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침대에서도 어떻게 돌아눌 수도 없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 살리우심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 온몸이 아프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진통제를 매일 먹는다 그래도 하여튼 들어줬고,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사역하면서 현재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 며칠 많이 아파서 그때의 그 고백, 그 썼던 시를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기적같이 살았지요. 그렇고, 뭐, 살려고 애쓰고,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닌데, 살려주셨는데, 가장 느낀 거는 뭐냐면은, 내가 벌써 그 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탈진한 게 90년도였는데, 와,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내가 뭐, 환갑이 넘었다, 뭐, 이래서 별로 생각을 그렇게 못 했는데, 그렇게 아프어서 그 아픔 속에 쓰러졌는데, 그런데 그러고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앞으로 얼만큼을 더 살지, 아프면서 더 얼만큼을 살지, 그거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오늘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아버지가 10달 동안 암 투병하시고 호스피스로 석달반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고 엄마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혼자 남은 엄마하고 그러고서 살아온 게 벌써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 쓰러질 까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아니 그 전해에는 제가 또이 뭐랄까 근육이 굳고 팔도 안 올라가고 허리도 펴지 못해가지고 결국 한국에 나가서 1년을 치료를 받고 와서 사흘 만에 아버지 쓰러지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와 벌써 4, 5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생각할 때는 선교지 다니고 막 사역하고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 병간호하다가 나 아프다가 그러고서 그냥 4, 5년이 지나가 버렸구나 생각이 될때그 시간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좀 놀라웠고 또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입 나오지 않게, 아파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우심에,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순종하는 일 그만두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로 사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가장 감동받은 것은 아버지가 끝까지 삶을 놓지 않으셨다. 살려달라도 아니고 살고 싶다도 아니셨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더 살려주실 거라 낫게 해주실 거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방광암 있으셔서, 방광, 그 암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고, 암이 다시 재발하면은 수술하고 하는 걸로 아버지가 7번을 암, 그 수술을 하셨댔어요. 그런데, 결국, 발병한 거는, 직장암이었고, 그리고 폐암이었고, 또그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전부 전이되고 또 결국 폐암 말기로 온 몸에 그 모든 그 것들이 다 쏟아지고 정말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을 안 놓으시고 그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찬양을 잃지 않으셨고 우리가 아버지를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나 정말 빨리 데리고 가시지라고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될 때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아버지가 그 삶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사실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살려주셔서 살아요. 우리의 존재 의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 침상에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살리우심, 그 아버지에게 평강 주시고 찬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삶의 의욕을 거두시지 않고 의욕이라기보다는 그 삶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헌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그 축복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고 안 아프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깨어 있어라.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너의 그 성령의 주신 그것을 지켜라. 영성을 지켜라.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뭘 잡고 있다가도 잠들면은 스르르 놓잖아요. 눈 감고 자고 있으면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깨닫고 하려면, 그리고 지키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는 바람이 몰아칠수록, 깊게 뿌리가 대지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안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카이로프랙터 가면은, 사람의 인체에 뼈가 있잖아요. 근데 그 뼈가 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 뼈가 휘어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되려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뼈는 그렇게 하면 부러져요.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나 매일매일 조금 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의 뼈를 척추도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인병은 하루에 오지 않습니다. 음식 아니면은 우리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오랫동안 그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열매가 돼서 나오는 것이 성인병이에요. 믿음에 서라. 믿음으로 서르기 위해서는 믿음 아닌 것을 다,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서 쫓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우리는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늘 비춤 받고 그거를 자꾸 토해내야 됩니다. 죄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용서받고 씻음 받고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새 집이 그 창파가 몰아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 주초를 그 반석에 깊이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려놔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믿음에 서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붙잡힌 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뱃속에서 샘물처럼, 강물처럼, 바다처럼 나가는 거지,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식품도 아니요, 그러한 그 넷델 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된그 하나님의 손에 굳게 잡혀 있어라. 말씀에 잡혀 있어라. 다른 것으로는 움직이지 말랍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나무가 대지에 뿌리 내릴 때, 그 뿌리 조그만 거를 열심히 대지에 손뻗쳐 가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는 거는 온갖 것들이 주위의 환경에 모든 것들이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잖아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서 어떻게 버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려가는 거거든. 그 뿌리의 비밀이 얼마나 커요. 흙 속에서 돌도 깨고 갑니다. 뿌리가 딱딱해서 힘이 있어서 무슨 바늘꼬챙이 같아서가 아니잖아요. 실뿌리의 끝은 손으로 으깨질 만한 것입니다. 가느다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지를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기의 그 줄기, 그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안에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지가 반석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분만이 나의 실체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방법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사람 것하고 내 것하고 다 합해서 그걸로 안 되는 것만 예수님 뭐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다라는 말은 우리 여호수아에서부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강직하게, 진실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니면은 나약하게 아니면 유약하게 또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꾀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같이 강건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과 합하지 말고 세상과 발맞추지 말고 육의 소욕을 좇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아무도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이러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합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합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저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악에서 보존하도록 악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겼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그냥 스쳐가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사랑에 대한 그 컨셉이 다르고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막 다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을 조차 행하라.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라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거를 일본에서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아마 하루에 수천 번씩 봤을 거예요. 항상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 속에, 생각 속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에게 그때는 남편밖에 상대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유가 많습니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라고 해줄 만한, 내가 사랑 못할 이유, 내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내 마음의 감정에 그러한 원인 제공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진 게 아니라 그냥 해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저에게 있어서 더큰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참 말씀 놓고 회개하고 가장 애통해하고 가장 많이 가슴을 친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일본 성경에서는 그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가 내게 한 말들, 내게 한 행동들, 그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남으로 내 감정의 상함이, 그런 것들이 자꾸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내 머릿속을 백지창처럼 되게 하시고, 나의 기억을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으면 좋겠는 것 같은 말씀대로 안 되니까요.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 말 맞다나, 나는 예수 믿지 않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는 맘대로, 내 멋대로 하지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용서는 놔두고 내가 정죄할 그러할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은 위한 거고, 그 사람이 나쁘니까, 그 사람의 문제니까라고 내가 떨어놓고 생각했을 때 그걸 뭐 용서한다 그럴까? 그건 할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나의 머리로 놓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주 안에서는 하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남편이니까 한몸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집안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감정이 더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뭐 싸우고 뭐 미워하고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는 죄잖아요. 사랑 못한다는 거는 예수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 못하는 건 나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럴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애통하고 너무나 자기 가슴을 친 말,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기억이 안 없어지고 기억이 나고 또 되풀이되고 할 때마다 나오는 감정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그걸 애통해 할때 위로하시고 그러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기에 보혈이 있고 그러기에 정말 나는 죽었고가 나에 있어서 복음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려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아가라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나를 슬프게 아프게 나를 힘들게 안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감정 갖고 그러한 마음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그나마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고 지금 당장 내게 옷을 달라를 때 속옷을 주고 지금 당장 오리를 가자 할때 십리를 가고 아무리 봐도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머리로, 그런데 순종하며, 그런데 자리 지키며,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상 안 되고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말,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하게 하심을 결국은 제삶 속에서 제가 체험했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 계신 거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승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못할 때 괴롭고 사랑하려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애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시며 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정말 사는 하루하루 괴로움이 족한 삶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 정말 선한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심은 세상과 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이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